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강원도 강릉에서 개막한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E 그룹 A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고위 관계자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지사는 오늘 북한 고위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했다고 밝히고 내가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 관계자가 평창에 오겠다고 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또한 북한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 것만 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선수 20명과 임원 10명 등 총 30명 규모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어제 베이징을 경유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호주와 첫 경기를 펼친 강릉 포남동 올림픽파크 내 강릉하키센터에서는 관중석 한편을 채운 남북 공동응원단 270여 명이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 깃발을 흔들면서 북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호주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6일 오후 9시 한국과 대결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북한 선수단을 위한 행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문순 지사는 대회 기간 동안 북한 선수단을 따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통일부, 국정원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열린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겸해서 오늘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참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아시안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합니다. 반유대주의와 스탈린 독재에 반발하는 등 반체제 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옛 소련의 유명 시인 예브게니 예프투첸코가 어제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털사 시내에 있는 병원인 힐크레스트 메디컬 센터 측은 최근 심장 발작으로 후송된 예프투첸코의 사망을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예프투첸코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가 밝혔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도 그의 시인은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유언에 따라서 닥터 지바고를 쓴 옛 소련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묘소가 있는 모스크바 서쪽 외곽의 작가 마을 페레델키노에 묻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은 산사태로 지금까지 2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LTM4를 비롯한 현지 언론 최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어제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와 빗물이 남서부 국경지대의 푸투마요르주 오코아를 덮쳤습니다. 한밤중 시간당 130mm로 폭우가 쏟아졌고 모코아 지역을 끼고 흐르는 강이 범람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어제 재난지역 현지를 방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한밤에 내린 강우량이 모코아 3월 전체 강우량의 절반에 가깝다고 밝히고 우기 초반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앞으로 재난적인 상황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4월 6일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종 제안과 구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4월 6일과 7일 이틀간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회담인데 미중 두 정상이 여기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지 얼마나 논의할지 뭘 논의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 이번에 핵심 의제 중에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미국 정부 관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핵 문제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북한 핵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이전에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그리고 또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과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네. 또 관련 시험 발사들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좀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중 정상들, 이 세계 초 두 강대국의 정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러 현안이 있는 가운데 안보 문제에서는 일단 북한 핵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에 말하자면 거대한 분수령이 이번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큰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법을 둘러싸고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미중 정상이 이런 해법에 대해서 어떤 절충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또 탄도미사일 개발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해결해 할 것이냐 하는 해법을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국 간의 커다란 시각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같은 국제적 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또 압박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켜야 한다 이런 쪽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 갈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비핵화와 미북 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중국의 입장인데요. 이런 미북 간의 입장은 지난 18일 그 베이징에서 열렸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부장과의 그 미중 회담에서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미중 외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이런 하나의 그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공동의 해법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오는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플로리다에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합의를 또는 절충을 이룰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은 정상 모두가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 그 정치적으로 걸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패할 경우에는 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합의, 절충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기존에 합의한 대북 제재 이행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차이보다는 북한 핵 문제 그 해결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혹 참고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남부에 있는 곳이고요. 아주 날씨가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휴양지들이 많이 있고요. 겨울에도 남쪽엔 눈이 오지 않는 그런 곳이죠. 자,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거듭해서 북핵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할 강조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 이 유엔 주재 대사가 어떤 때에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말이 좀 과거와 다른 것이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헤일리 대사가 미국의 AP통신 그리고 AFP, 로이터 등등 해서 통신사 네 곳만 별도로 불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사실 외교관 출신이 아니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를 지낸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외교관들의 입에서는 좀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직설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일리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물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미국 정부 관리들의 입에서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
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일리 대사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역할은 사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미국이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중국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 중국이 석탄만 예를 들더라도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놓고 다른 길로 그것을 유입을 허용하는 이런 네.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북한이 직접적으로 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중국이 작용을 해야 된다. 행동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좀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보이는데 외신들은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제재를 하고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황 변화를 전혀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좌절감을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진짜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 그걸 입증해서 보여달라.
네.
이런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prove it, 입증해 보여라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체계, 즉 사드는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미국과 한국이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어서 그 올해 초에 한국의 오산기지에 그 사드 배치를 위한 1차 장비 관련 그 장비가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발사를 해서요. 미국과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 성주에 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상당히 그 한국을 겨냥해서 각종 보복조치, 관광객 중단이라든가 그런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중국은 이번 정상에 대해서 그 사드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있고요. 다만 중국이 어느 정도 각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이 문제를 제기할지가 좀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사드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방어용 무기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마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아마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국이 역시 그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 정상회담 중에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아, 물론 북한이 그 기간 중에 핵실험이든 탄도미사일이든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가정의 문제고.
네네.
또 북한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언제든 그런 시험 발사든 핵실험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전문가들이 일제히 그런 분석들을 하죠. 미국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북한이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대형 도발 사건을 터뜨린다면 설령 대화 협상이라고 하는 방향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은 사실 시행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이 두 미국과 중국의 정상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조치가 바로 이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네.
그 기간 중에 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시점에 이런 시험 발사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 와중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을 보면 북한은 역시 예측 불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도 사실 배제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말고도 이 남중국해, 뭐 환율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이런 일련의 문제를 놓고 주고받기식 타협, 나라 간의 외교에는 뭐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 건에서 하나는 양보하고 저 또 다른 쪽에서 뭐 받아내고 이런 것. 혹시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도 이런 그 타협할 가능성 같은 것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이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첫 번째 얼굴을 맞댄 그 대접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렇게까지 그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석탄 공급 대북 제재를 이렇게 할 테니 뭐 이거는 양보해라, 환율은 양보해라 이렇게까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절충 타협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는 좀 의문이 됩니다만은 다만 기본 정신은 아마 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을 통해서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합의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다 뭐 의견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실질적인 지렛대는 중국이 다 쥐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그 석탄, 광물이라든가 석유, 식량, 비료, 뭐 생필품 이런 것이 전부 다 북한의 거의 모든 그 교역 관계는 그 중국과 그 90% 이상 되기 때문에요. 지렛대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최근 그 하나의 그 재밌는 그 현상을 보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라는 하나의 다른 지렛대 또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혐의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제재인데요. 최근에 그 미 국무부가 중국의 기업과 개인 9곳을 추가 제재했고요. 지난번에도 북한의 그 핵개발과 관련된 혐의로 홍샹그룹을 제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아픈 그런 대목일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이런 문제를 놓고 일종의 타협, 절충 이런 것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월 6,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반도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 한반도 문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 뭐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누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앞서서 제가 북한 핵 문제, 그 사드 문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가 되겠죠.
네.
아, 이것이 핵심 의제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전임 행정부를 보면 북한 핵 문제보다 중국과 관련해서 더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사실 이번에도 얼마만큼 우선순위가 주어져서 논의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에는 크게 보면 안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현안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요. 이 어느 것 하나 난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네.
보면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움직임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이버 안보 문제가 있고요.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교역 불균형.
네.
지금 미국이 한 해에 5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3천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에 상당한 그런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특히나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문제 이런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1조 달러를 투입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관심이 큰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러 현안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현안들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 뭔가 상호 관심사를 절충해 나가면서 의견을 좁히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관련해서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중국은 그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또 사드 문제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관심사를 좀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제 새로 세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해왔던 대북 정책이 어떤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지난 2월 한 중순부터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왔는데요.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핵 문제 또 미사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 검토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것이 뭐 완전히 발표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그 한국, 일본, 중국을 순방을 하면서 윤곽이라면 그 일부를 좀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뭔가 대북 정책 아마 검토를 거의 마쳤거나 아마 뭐 한 80, 90% 이상 마쳤고요. 아마 이번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그 같은 대북 정책 재검토를 근거해서 새로운 정책의 근거에서 뭔가의 어떤 제의 어떤 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재검토가 진행 중인 동안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중에 김정은 정권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정권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략적 인내를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문제는 이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내용들도 사실은 전략적 인내의 큰 틀에서 다를 게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지 않습니까?
네.
이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는 그야말로 압박과 제재 그리고 또 다른 한 방향이 대화와 협상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틸러슨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를 더 새롭게 가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네.
그저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라면 군사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도 그것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전략적 인내랑 어떻게 다르냐?
네.
이럴 때 일부 전문가들은 자 그것을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하지 말자라고 또 한 가지
네.
새로운 말하자면 정책 구상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 물론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중국도 말하자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하고 또 이 방안으로는 말하자면 북한의 외부의 정보를 유입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안으로의 정권 교체라고 하면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북한 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는 그 외부적으로 특별히 공언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그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뭐 언제는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강력한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꽤 나왔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그러면 당분간 좀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보다는 뭐 조금 주춤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백악관이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언론 또 북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안 구상 중에 하나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아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미 때가 늦어버렸으니까 협상과 대화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미국의 무슨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영변의 무슨 핵시설 또 뭐 동창리 그 발사장 이런 것으로 아예 그냥 선제 타격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지금 별 그 지지를 못 받거나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 이것이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반론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영변 핵시설 말고도 북한은 그 비밀리에 시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새로운 어떤 그 동북아의 굉장한 혼란, 전쟁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선제 타격 얘기는 완전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 뭐 한국에서도 그걸 주장하는 뭐 정치인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네.
이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얘기를 그 거부하면서 계속 핵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내 핵무장이 한국에서부터 사실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네.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 북한의 핵 폐기 주장의 논거 자체를 약화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파급 효과들, 맞으면 일본이라든지 대만도 핵무장의 주장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이나 이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쪽들이 대다수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나 비이성적 인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풀이를 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그 최근 그 백악관에서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기사, 여러 가지 언론의 주장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미국인의 그 기존 인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 기사를 실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25일 미국의 그 일반인들은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을 일종의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미치광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이런 인식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같은 견해가 위험한 오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명문대학교죠. 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존 박 그 소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농담처럼 취급돼 있고 또 김정은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를 또 과소평가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의 눈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미치광이고 이상하고 핵개발에 그 집착하는 사람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와 그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 미국과 중국 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도 보고 있는데요. 한국 통일부 대변인 말 잠깐 들어볼까요?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 38로스 분석은 북한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5차례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38로스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일본에서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38로우스가 밝히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꼭 핵실험의 징후로 파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북한은 그러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군 당국들은 기술적인 준비는 언제든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크게 틀리는 얘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핵실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차량이나 인력의 움직임이 바로 핵실험의 징후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 오도하는 상황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뭐 늘 예측 불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시기를 또 그 어떤 정치적인 효과 뭐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나온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인데요. 혹시 이것과 연관돼서 실험을 할 그런 공산이 있을까요?
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 핵실험 시기를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북한의 어떤 그 자체적으로 중요한 그 정치적 일정하고 앞두고 또는 뒤로 그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1월과 9월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9월 9일은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뜻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4월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의 어떤 그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두 가지 그 상황을 점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월 15일은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그래서 태양절이라고 해서 북한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 명절이기 때문에요. 이날 그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그 4월 11일은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날도 중요하고 또 북한 인민군의 그 창건일이 또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북한의 어떤 정치적 일정을 전후로 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면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요. 네. 또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북한 측의 어떤 징후를 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5차례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 실험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핵융합 실험도 했었던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 한국 군 당국이 예측을 하자면 이 6차 핵실험은 폭발력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엄청난 규모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재료들을 융합해서 뭔가 최대한의 폭발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바로 6차 핵실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핵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플루토늄은 제한된 양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플루토늄 사용은 최소화하면서 말하자면 그 폭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배합해서 핵융합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할 때마다 그 의도가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대개 북한의 핵실험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대내적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이 있고 또 대외적 외부에 하는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대외적 요인부터 살펴보면요. 북한이 지금까지 5차례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만일 이번에 6차 또다시 그 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이미 명실상부한 핵국가다. 이것을 아마 확인시켜주는 이것을 아마 그 공표하는 하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4월 6일 날은 미국과 중국이 플로리다에서 두 정상이 미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뒤에서 함으로써 하나의 북한의 그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이런 하나의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지 지금 딱 5년이 되는 날인데요. 경제 분야가 그렇게 꼭 썩 그 시동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도 당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되면은 뭔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가시적 성과는 역시 그 아버지도 못한 핵실험, 핵국가가 완전히 됐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완전히 개발했다. 이걸 내므로써 그 북한의 주민들한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 대북 석유 공급을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그 물론 한국 정부가 그 석유 공급을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주요한 원유 공급원인데요.
네.
이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서 제재 결의를 통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이 잠깐 있었지만 이 지금 현재 북한 핵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가진 것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중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중국에 말하자면 적극적인 조치를 압박하고 촉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원유는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물질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유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매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잠깐이라도 중단이 되면 북한 내 말하자면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곧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여러 수단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그런 수단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중요 관심을 끌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입니다. 김정남 씨 시신을 말레이시아가 북한으로 인도하기로 한 얘기인데 앞으로 의미가 뭔지 말레이시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뉴스 시간에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450여 명을 수송할 전세기는 오늘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내일 새벽 동남아 현지에 도착합니다.
2004년 7월의 어느 날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450여 명이 특별 전세기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운이 좋아서 중국에는 한 일주일도 안 머물렀고요. 기차 타고 배 타고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와서 베트남에서 바로 또 그때 운 좋게 전세기 그때 대한민국에서 전세기를 띄웠거든요. 그때
어머니의 탈북으로 어렵게 생활했던 김세라 씨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에 도착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행을 그때 450명인가 기다렸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베트남 정부랑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때 대한민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워서 그때 450명을 이틀에 걸쳐서 다 대한민국에 데리고 왔어요.
전례가 없었던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그렇게 한국 시민이 됐던 김세라 씨. 엄마를 고향 북한으로 데려가야겠다는 두만강 건넜을 때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렸고 엄마가 살고 있던 경상북도 포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바다 봉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바다에서는 난 미역, 조개 이런 걸 책 속에서만 봤거든요. 상상 속에서 저는. 네. 그게 신기한 게 너무 많죠. 모든 게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태어나는 느낌. 모든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적지가 않았는데요. 한국식의 생활에 꽤 오랜 시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은 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너 농장 나가 공장 나가 이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근데 여기 오면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되게 새롭고 또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미래에 뭘 해야 될까, 내 꿈 무엇일까라고 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했던 타임이 영어를 몰라서 진짜 힘들었던 그 시간 못지않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살을 갓 넘긴 세라 씨가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지를 여의고 또 엄마가 일당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사는 성격이고, 엄마를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가능하면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중국에서 한국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을 엄마에게 다 큰딸이 돼서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좀 집착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기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기대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뭐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어머니도 힘든 삶을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잘 자지.
힘들게 번 돈을 딸의 안전한 탈북을 위해서 써야 했던 어머니. 대학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갖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을 가라고 대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머니 지인분이 발랄은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이냐 싶어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싶긴 했는데 그 간호사가 되게 어렵다라고 공부가 진짜 쉽지 않다라고 주위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왔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학교는 졸업했지만 그렇다고 여기 와서 고등학교 공부할 수도 없고 영어도 솔직히 북한에서 한 번 어릴 땐가 잠깐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었던 게 그때 북한에서 뭐 피부명이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그냥 피부명에 관심이 있다 했더니 아, 학교에 피부명학과도 있다 거기 가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바로 못 가고 피부명과를 갔어요. 피부명과를 갔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일자리가 많을 거라는 피부미용 기술을 배우는 전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거기서 그래도 그 기술 같은 걸 배우죠. 기술 같은 걸 배우는데 한 학기 1년 다니고 보니까 뭔가 자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래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 전문직이긴 한데 제가 피부미용과를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렴풋이 딱 들어온 것이 간호사 이 세 글자였거든요.
아무리 재미를 붙여보려고 해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뭐 아버지 생각도 났고 아버지가 뭐 북한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위출혈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나는데 뭐 그냥 북한 의료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진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집에서 3일 내내 피를만 토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간호사라는 게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전문 직업이라고 대한민국에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고 싶었는데 일단 주위에서 야 너 어려 못 가 너 못 따라가 막 그런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포기하고 그냥 피부미용과를 제가 간 거니까 마음속엔 항상 그 간호과에 대한 그런 꿈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지 이게 아니야 막 그래서 일단은 자퇴도 하고 싶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배워두면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도전한 일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건 결코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간호사라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20살에 바로 학교를 나면 대학을 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지금 대학도 진로도 못 정하고 사람들이 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할 때 일단 해놓은 게 없으니까 쭈뼛쭈뼛하고 자신감도 없고 할 때, 그때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하기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주위 사람 누구도 세라 씨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살고 있는 한국 생활이 좋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지만 경상북도 포항말씨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된 세라 씨에게 누구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촌스럽고 북한에서 온 티도 났고 모든 게 딱 북한에서 바로 딱 옮겨놓은 아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적응 못해서 그래서 그런 자퇴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봐 너무 다니기 싫지만 2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다다음에 간호학과를 가서 또 학교를 졸업을 했죠. 근데
미용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도전했습니다.
가는 거긴 가는데 일단 참 가서 또 영어 때문에, 북한은 영어 교육이 별로 없어요. 평양 같은 데는 있지만 없어가지고 영어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다니고 의학 전문용어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준비하고 더 갔으면 더 소홀하게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20대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간호대학에 바로 진학한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간호학 공부. 세라 씨는 꼭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도 하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싫다는데도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감사하게 받고 또 학교에서도 알바도 교내 근로를 항상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방학이랑 학기 때도 실습 때 빼고는 계속 이렇게 그 교내 근로가 편하면서 돈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교내 근로를 계속 끊임없이 했었어요.
대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틈나는 대로 근로 장학생 일을 하면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알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뭐 책 빌려주고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또 그런 교학처라는 곳에서 성적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발급해주고 또 뭐 그런 것들? 뭐 스쿨 보스 끊어주고 뭐 그런 거였어. 그냥 앉아서 하는 건 학교 근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운이 좋게 또 저 알바 자리 또 구해주신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또 알바를 계속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또 했어요. 공부도 어려운데 알바까지 계속 했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라 씨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인 국가고시를 치게 됐습니다.
네. 국가고시를 쳐야 되잖아요.
네네.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네. 여기 애들은 계속 공부만 어릴 때부터 해서 공부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공부를 그렇게 막 힘들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런 점 한 번도 없었잖아요. 2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생소했죠. 왜냐면은.
한동안 손을 놓았던 공부여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도 처음이었는데, 해보니 되더라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주위에 좀 똑똑한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왜냐면 그 친구들이랑 그래도 내가 동등한 레벨을 평생 가려면 내가 그래도 뭔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고, 또 내가 지금 안 하면은 나를 보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었고, 내가 여기 와서 그래도 결과를 잘 마무리 지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커서 계속 도서관을 또 그 국가고시 치르기 전은 한 반년 전 이상 이전부터 계속 도서관을 가서 공부가 된다는 지구에서 앉아서 책 봤던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시험 칠 땐 쉽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쉬운가 봐요. 아, 이 상태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겠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세라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간단하게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북받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험을 치고 보름 뒤인가 20일 뒤에 그런 그 합격 조회를 하는데 진짜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김세라님 합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 뭐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룬 거잖아요. 그 꿈을 내가 그냥 아 힘들었어. 사람들이 힘들어. 너 못 따라가 했는데 그래도 그걸 정하고 입학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거니까 제가 아무튼 이뤄낸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지 눈물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막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게 왜 우냐 막 이러시는데
북받치.
예, 북받치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억누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내가 또 환경이 달라가지고 아 못하면 쟤 진짜 그럴 줄 알아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근데 그것들이 일단은 다 그러니까 통화가 되니까 너무 진짜 그런 뭔가 북받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진짜 눈물이 너무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병들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혼자 땅에 묻어야 했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불쌍한 모습의 세라 씨와 하얀 가운을 입고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 세라 씨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재미있게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